우리가 어제 본문으로 인해서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사사기의 이 결말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 결말 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릇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미가의 이야기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자신이 은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이 도둑질에 간 이 은을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가 그 도둑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그렇게 선포했던 것 같아요. 이때 미가가 사실 자신이 그 돈을 훔쳐갔다라는 그 사실을 자기 어머님에게 자백하게 되죠.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했던 그 저주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에게 임할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미가가 그 어머니에게 내가 사실 그 어머니의 은을 훔쳤습니다 라고 자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의 시작부터인가 무언가 완전히 꼬여버렸죠. 이 보면 자식이 이 어머니의 이 부모의 돈에 손을 대는, 그리고 또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도덕적인 가치가 얼마나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지 시작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자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용서하면서 자신의 저주를 금세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 자신이 쏟은 저주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그 미가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대신 빌어주지요. 그리고 아들 미가로부터 은을 돌려받은 그의 어머니는 자기가 도둑맞았던 그 은을 가지고서 그 아들 미가를 위하여서 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미가의 어머니는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이 자신이 여호와께 그 은을 헌납하는, 오늘로 말하면 헌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 하나가 우상 제작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제작하지도 말라라고 금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을 매우 혐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은으로 그의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지금 만들면서, 한 신상을 만들면서 내가 이 은을 여호와께 지금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의 영적인 타락은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레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배우는 데 관심이 없었고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풍속과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을 제작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 은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것은 이걸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당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the house of gods,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신들이에요. 복수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가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신들을 함께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 한국 문화를 보면요, 수능 날 되면,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지났는데 수능 날 보면 그 원래 종교 없었던 어머니들도 수능 날 되면 교회 오는 거 알고 계세요?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믿던 어머니들도 수능 때 다가오면 절에 가서 봉양하고 오는 그런 문화 있는 거 아세요? 왜 그러죠? 이 무신론자들도, 평상시 종교 없던 사람들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막 신을 찾아가서 막 믿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마 같은 장면 보면 막 그 응급실에 있는 그 부모가 자기 자녀 막 수술 받을 때 아 하나님 막 부처님 뭐 이러면서 섞어가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 신이란 신이는 다 갖다가 나서 자기 좀 막 도와달라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불교랑 그래도 뭐 기독교 대표적으로 있지만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는 가관도 아니에요. 거기는 신의 숫자를요 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도 한국처럼 그 대입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도 부모는요 뭐 힌두교, 불교, 뭐 무슬림, 기독교 사원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봉양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게 연례 행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 혼합의 시대가 지금 사사기 시대에서도 열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자기 집에다가 신들의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신이란 신은 다 갖다 놓고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복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미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지금 제가 다섯 구절만 봐도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한번 그 예를 들어서 5절을 한번 봅시다. 왜 지금 여기가 종교 혼합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자 미가가 신당에다가 뭘 만들어놨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봇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앞치마 혹은 약간 조끼처럼 생긴 옷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대답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백성이 왼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물음을 구할 때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에봇이에요. 자, 근데 에봇 옆에 뭐가 또 함께 있어요? 드라빔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빔. 이게 뭐냐면 작은 우상 같은 건데 이것도 이 이방 사람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점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우상을 우리가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그 신당 집 앞에 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름 점 칠 때 썼던 우상인 드라빔도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무슨 장면 같은 거냐면 집에 여러 개의 방 중에 하나의 방이 있고 그 방은 우상들을 모아놓은 방인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방에 들어가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동상도 있고 부처 동상도 있고 또 이름도 못 들어본 잡신의 동상도 우상도 만들어 놓고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렇게 요즘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 우상인 드라빔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했던 에봇을 같이 놓음으로써 미가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이란 신은 다 불러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마치 뭐할것 같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면요 교회라는 간판은 걸어놓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지금 가장 골칫거리인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근데 신천지를 보면 교회 간판을 걸고 시작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신천지인지 모르고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도 성경 봐요. 신기하게. 근데 신천지를 더 가까이 가서 보면 기독교에다가 유교에다가 불교를 짬뽕해서 섞어놨어요. 이게 지금 종교 혼합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찾을 만한 그런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가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다 불러요. 우리가 보는 성경도 다 봐요. 근데 삶의 방식이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단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미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미가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그의 삶의 방식을 들어보니까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고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여러 신들에게 점치면서 살아가는 이 종교 혼합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미가의 모습. 사사기의 저자는 이 한 가정 한 인물의 모습을 포커스업해서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처음만 해도 그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사사기의 시대가 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완전히 종교가 짬뽕으로 혼합되어 있는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거죠.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집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신당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은을 가지고 우상을 제작하고 만들어 놓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함부로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에봇이라는 것이요, 이 일반인의 집에 이렇게 있을 물건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레위 지파 중에서 그것도 아론 자손의 자손만이 제사장의 계열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5절 보세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아마도 이 한 아들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죠.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제사장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한 거예요. 미가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봐도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니까 복 주시겠지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는 이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면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요?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총평해 놓은 그 말씀이 17장 6절에 있어요. 펜 갖고 계신 분은 17장 6절에 밑줄 그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성경을 뒤로 넘기셨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방금 17장 6절 읽은 거랑 똑같죠. 이게 왜 자꾸 반복되냐면 사사기 저자가 말하는 총평이에요. 이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왕이 없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그렇다. 자, 17장 6절로 다시 돌아오세요.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궁정에서 왕궁에서 살며 머리에 왕관을 쓰고 다스리는 행정적인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참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상징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리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가진 신앙과 도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준이 사라졌어요. 신앙의 기준이 사라졌고 도덕의 기준이 사라졌어요. 제가 막 기가 찰 일이 뭐냐면요 교회 앞에다가 무지개 마크 걸어놓고 동성애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연합 감리교단이 미국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교단이거든요. 제일 큰 게 서든 베프티스트.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커요. 그리고서 미국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교단이 연합 감리교단이에요. 우리 시카고 주변에서도 연합 감리교회라고 이름 된 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연합 감리교단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감독의 위치에다가 레즈비언을 세워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신앙과 도덕의 기준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서 이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은 옳다 하고 이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성경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생각할 때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할 때 아니다 하면 아닌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이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천주교 그 개통의 한 그 학교에서도 그 스포츠 경기의 그 코치가, 여자 코치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학교에서 그 여자를 잘랐어요. 그 코치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런 학교에다가 우리 자녀를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그 학교 보이콧 하다 보니까 결국 학교가 문 닫을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두 손 들고 다시 그 코치를 다시 영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학교인데 그 교사가 레즈비언인데 그걸 자르지 못하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신앙과 도덕의 기준에 있어서 말씀을 어긋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우리 코앞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타벅스나 이런 화장실을 가보세요. 갈수록 남자와 여자의 화장실 구분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죠? 성에 대한 가치관들이 완전히 지금 뒤바뀌고 있어요. 요즘에 정부에서 설문조사하는 것도 보면 당신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라는 원래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 밑에 bisexual 그리고 I don't wanna define myself, 네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거죠. 신앙과 도덕의 기준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6절 말씀이 2000년 전,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아, 지금 우리 시대가 영적 사사시대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마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겉으로 생각은 했지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의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상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아, 목사님, 그러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도 이런 미가와 같은 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캐논이라 그러잖아요, 기준이에요, 기준.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더 이어갑시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미가가 살고 있는 이 집에 한 레위인 청년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는 본래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했던 사람인데 새로 거류할 것을 찾고 있었어요. 원래 이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이 지정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를 살펴보면 레위인들도 이사 다닐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까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미가가 이 청년을 보고서 출신 성분을 조사하죠. 너는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아, 저는 레위 사람이고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인데 새로 찾을 곳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미가가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무릎을 딱 치면서, 오, 그러면 자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좀 하게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연봉을 협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이게 지금 왜 잘못된 장면이냐면요, 미가가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원래 실로라는 도시에 있는 성막에 이미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자기 집이 마치 성막인 것처럼 이렇게 세워다 놓고서 자기 임의대로 레위인을 세워뒀어요. 제사장을 세워뒀어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18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8장 30절
이 청년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 자, 이 제사장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아론의 손자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모세의 손자라 그래도 아론 손자는 아니죠. 그 이 사람은 제사장 될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7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만이 제사장 될 수 있다는. 근데 이제 아론 지파가 제사장 되어야 되는 건 몰랐나 봐요. 근데 그것은 뭘 얘기해 주냐면 5절로 다시 돌아가면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제사장 삼아야 되는 걸 이 사람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레위인이 아니었던 사람을 자기가 제사장 세웠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 한 사람, 이 한 가정을 보여줌으로써 와, 사사시대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타락했구나, 이렇게까지 자기 멋대로 지멋대로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렸구나 보여주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이 영적인 사사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간판만 교회라고 걸어놓는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세워놓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서 다 목회자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왜 그런가 보니까 영적인 사사시대. 17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시대,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옳은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 기준이 흐트러져 버린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동성애 문제 이야기했고 성적인 정체성 문제 얘기했습니다만 낙태 문제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지금 일리노이 주 안에서도요 낙태에 찬성하는 목회자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러죠? 갈수록 말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의 그런 교육받은 것과 그리고 자신의 기준이 이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도덕의 기준선이 자꾸만 이게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그런 영적 사사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왕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과 도덕의 가치관을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오늘 이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사기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갔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이방 종교에 섞여서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갔던 이 미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종교 혼합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영적 사사 시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옳아 보이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시는 옳은 방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도덕의 가치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빛은 여전히 이 세상을 비추고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온전한 신앙과 올바른 도덕의 삶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